15강 참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나 뭐 이 이름 없는 선지자나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문서로 기록하고 그것을 남긴 선지자는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기록한 그 인물들입니다. 일단은 뭐 많은 수십 명 이상의 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고 실제로 문서를 기록했던 그 선지서들 중심으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말 그대로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죠. 선지서는 특별히 아까 우리 왕의 참된 왕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하게 되냐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BC 722년경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계속 존속을 했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더 존속을 했냐면 거의 약 140년? 135년 정도 더 존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남유다는 누구한테 어떤 나라한테 멸망받게 되냐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받고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 멸망다 받기 이전에 그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다시 포로 있다가 이렇게 귀환하고 나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중심입니다. 그걸 기록한 인물 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요거는 지금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있는 시간대별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나열된 그 기록과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 뜨는 예레미야, 오바댜, 예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이고요. 포로 귀환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사람들만 활동한 게 아닙니다. 많이 활동한 성경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글로, 문서로 기록한 그 선지자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어떤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또 예레미야 1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먼저 성별했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특별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도 아모스 3장 7절 같은 경우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하시는 데는 선지자에게 알리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너무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알려놓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선지자예요. 그게 참 특별한 존재였고 축복받은 존재였죠.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중한 존재였고 귀한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지만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입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한 요 정도의 메시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메시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 메시지를 요약을 해 보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대략 요 정도로 정리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고의 예언하는 겁니다. 니네 망한다. 바벨론 포로 전에 메시지들이 주로 이 얘기입니다. 니네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니네 망한다. 망한다. 회개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하나씩 경고합니다. 니네가 이러니까 망한다. 이렇게 하니까 망한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너희 선지자들, 니네 제사장들 왜 이렇게 하냐. 계속 구석구석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하는데 어떤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요거요.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폭을 넓혀서요.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로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세요. 예를 들면 포로로 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생활해. 옷을 벗고 생활해. 아니면 이렇게 생활해. 저렇게 생활해. 팔을 뭐 많은 부분들을 요구합니다. 그걸 예언하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니네 곧 이렇게 돼. 요 얘기를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또 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호세아 같은 케이스입니다. 호세아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 뭐냐면 야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 요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새끼들 낳아. 요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무 허망한, 너무 말이 안 되는, 누가 보더라도 사탄의 음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오해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합니다. 야,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 그리고 음란한 아이들 낳아. 요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자기는 선지자고. 그 말씀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해 안 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호세아는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란한 여자가 고멜이 왔다가 또 이렇게 도망칩니다. 바람 피고 또 가면 그 또 잡아오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완전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행했다라는 것을 아예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보통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결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은 완전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용할 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말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 행동하게 하고 어떤 사람 삶을 통해서 하게 한다. 근데 전하는 건 뭐냐? 동일한 메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 필요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눈을 떼야 될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은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다. 이 메시지. 궁극적으로 하지만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 이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에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컨대 이사야 2장 2절 3절 이런 데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들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굳이 다 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메시아와 또 그의 나라에 관한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고 많은 백성이 그 산에 오르고 그 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길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금 보시면 이사야에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서도 이런 언급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24절 25절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풍성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곳곳에서 흘립니다. 단순히 경고를 하는 것 같고 너희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삶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궁극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되는 길이 메시아다. 이런 부분을 그 모든 선지자가 한결같이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 전체 대선지서 5권 소선지 12권 해서 이 선지서 전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모습, 선지자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나 행동이나 메시지 전체가 사실은 하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고 종국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예수다라고 하는 부분에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의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도 불완전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 부르신 또 비밀을 말씀하고 그 입에 말씀을 담은 이런 선지자들도 불완전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안타깝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들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구약 때도 경고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주님을 신뢰한 것을 놓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22장 25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보세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도다. 이 정도로 반역이 심했다는 얘기죠.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런 일이 그때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선지자가 가장 앞장서서 반역하고 사악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스가랴 1장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이렇게 유한한 인간 불완전한 모습 불완전한 선지자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나 지금이나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불완전한 선지자의 모습, 타락한 선지자의 모습, 사악한 선지자의 모습, 반역한 선지자의 모습이 가득하던 거예요. 이건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 그나마 뭐 최고라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 전 세계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수장들이 뭐 이렇게 비방인지는 몰라도 프리메이슨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어떤 그 계급이 있는데 최고 높은 게 33도거든요. 그 33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교계에도 너무 대단한 이름 있는 사람이 그 이 프리메이슨이 정치도 종교도 다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비난이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때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예. 기가 막히죠. 앞으로 더 그럴 것이에요. 더 그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불완전한 선지자, 뭐 불완전한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게 아니고 선지자가 가장 앞장서서 사악함으로 여호와를 반역하고 또 백성 사람들이 영혼 삼키고 재산과 보물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움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한 섬김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운 주의 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고 참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신다고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것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중에 가장 첩경도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이 두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도 저런데 우리도 괜찮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 참 선지자를 가지고 참으로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자, 약간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자, 올바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서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도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 그분의 나라 메시지가 있지만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한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맞다. 우리에게는 참 선지자가 온전한 선지자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그가 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갈수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너무 대단한 구절이라는 것을 너무 대단한 단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왜 그 이름을 담아두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시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신명기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이게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 이후에 또 이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 향해서 또 메시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 선지자가 이분이시다. 그 예언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이분이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를 들어서 딱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참선지자. 누가 참선지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고 참 선지자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길이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예.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은혁궤 앞에 하나님을 만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기의 죄나 백성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대표로 들어갔던 그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위대한 일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갔다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 그 마지막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가수 되겠다고 막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7년씩 뭐 5년씩 이렇게 연습을 해요. 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애들이 저 우리나라 그 이렇게 대표적인 그 큰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가가지고 그렇게 뭐 연습을 합니다. 오랫동안 연습하고 나서 마지막, 예, 마지막 가수가 되냐, 가수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지금 이렇게 검정대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도 가수 되니 안 되니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뭐 콩닥콩닥하고 뭐 이거 지난 7년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냐 아니면 결국 헛수고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삽니까? 노래 하나 하기 위해서라도. 인생의 대표로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자리에 목숨을 담보하고 그게 나가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죠. 근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순간에 이 모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완전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휘장은 자기의 육체였다.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성수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버렸다. 그 새로운 길은 살 길이다. 새로운 길이면서 살 길을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버리셨다.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아니냐? 요한복음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메시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선지자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참 선지자고 모세가 예언한 참 선지자. 자, 선지자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을 얘기하고 역사서는 주로 왕을 얘기하고 선지서는 주로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히 성별하고 구별해서 뽑은 사람이고 그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세요. 그리고 아모스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그 입술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말로서 대부분은 말로서 전달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사야 같은 몇몇 사람은 행동하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그런 모습을 막 행동합니다. 또 호세아 같은 사람은 전혀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뭐 음란한 여자한테 가서 결혼해서 음란한 여자를 낳아라. 이해 안 되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히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런 사람하고 살고 저렇게 사는 게 거룩하지 못하게, 성별되지 못하게, 구별되지 못하게, 더럽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래서 그 입에 말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어요. 너희 그럼 망한다. 죽는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메시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되는 길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 관한 예언이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의 마지막 주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지자들은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만 예언을 받았냐? 우리는 예언 받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고 그랬다. 니만 예언 받았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또 시위대들이 갇히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11명의 사실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죠. 백성들한테 경고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죽음 각오하고 그 입에 담았던 말씀들을 전달합니다. 대단했죠. 하지만 이 선지자들도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의외로 가장 백성들 앞에 서서 타락하고 사악하게 행동하고 영혼들을 죽이고 영혼들을 삼키고 재물들을 취하고 이런 일들을 맨 앞에 선지자들이 하게 되고 그 영향이 백성들 전체한테 갑니다. 선지자들이 저러는데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당연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사회 전체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주로 많은 선지서에도 보면 이 선지자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어떤 분이 필요하냐, 정말로 참된 선지자, 올바른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여셔야 된다. 그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참 선지자 되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